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50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피검사로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법은 뇌 기능을 퇴화시키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앞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의 경우에도
알츠하이머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주 비싼 뇌 영상 촬영을 통해서만 알츠하이머에 걸렸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가 개발되면서 노인성 치매 진단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소속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연구진은 나이가 70살이 넘은 사람 525명에게서 피를 뽑아 분석했습니다. 혈액을 제공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노인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들 가운데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혈액을 제공하고 5년 뒤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을 조사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10명의 혈액에 있는 지방의 수치가 140이 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 소속으로 신경심리학자인 마크 맵스톤 박사도 이번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일반적인 뇌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의 혈액 속 지방 수치는 알츠하이머 환자보다 낮다는데요. 맵스톤 박사는 혈액 속 지방 수치로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혈액 속 지방 수치를 측정하는 기법은 알츠하이머 진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약 9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는데요. 혈액 속 지방이 알츠하이머가 아닌 다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노인들 사이에 당뇨병이 흔한데요. 이런 당뇨병 같은 신진대사 장애가 치매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맵스톤 박사는 혈액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진단법이 실용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혈액 속 지방 수치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맵스톤 박사는 또 혈액 검사법이 대중화되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미래 계획을 짜고 자신을 위한 장기적인 치료법을 정하는 데 이 검사법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진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는다고 맵스톤 박사는 강조합니다.
But without a treatment, the utility of this information is lower.
사실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야 이런 진단법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치매를 진단한 뒤에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야 이 혈액검사 진단법이 더 주목을 받겠죠. 저는 언젠가 이런 진단법과 치료법을 가지고 알츠하이머를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맵스톤 박사는 현재 과학자들이 사람의 눈을 검사해서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과 알츠하이머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다 거북은 현재 생존을 위협받는 종입니다. 이 바다 거북은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자신이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와서 짝을 짓고 알을 낳습니다. 어미가 모래사장에 낳은 알에서 나온 바다 거북 새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바다로 들어간 뒤에 몇 년 동안 모습을 감추는데요. 그런데 이 바다 거북의 일생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기관을 연구한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바다 거북은 작고 항상 움직여서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중부 플로리다 대학교의 해양생물학자 케이트 맨스필드 씨는 작은 원격 감지 장치 덕에 어린 바다 거북의 행동과 움직임을 처음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Because they were solar powered, they didn't require huge batteries.
인공위성과 교신하는 감지기는 태양열로 작동돼서 큰 충전지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큰 충전지가 필요 없으니까 크기가 작아져서 감지기를 작은 바다 거북에 붙일 수 있었죠.
맨스필드 씨와 동료 과학자들은 감지 장치를 어린 붉은 바다 거북 17마리에 부착한 뒤 이들 바다 거북을 플로리다 해안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바다로 나간 거북이들을 최장 220일 동안 추적했습니다.
원래 바다 거북들이 주로 바다 표면에 머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추적 결과 우리 예상대로였습니다. 바다 거북에 부착된 감지기가 보낸 신호를 근거로 우리 예상이 맞았다는 걸 입증했죠.
이번 연구 결과는 왕립생물학협회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맨스필드 씨는 여기에 실린 글에서 위성 신호가 북대서양의 거대한 해류 안에서 붉은 바다 거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줬다고 전했는데요. 감지기를 단 거북이 가운데 약 절반은 해류를 벗어나 북대서양에 있는 사르가소해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That was pretty exciting, and it shows that the turtles have a little more variability.
아주 흥미로운 결과예요. 원래는 바다 거북이 대서양을 흐르는 거대한 해류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다 거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르가소해에는 다양한 해조류와 해초류가 떠다닙니다. 어린 붉은 바다 거북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 먹잇감이나 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들은 따뜻한 바다 표면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갑각류나 해조류에 붙어있는 다른 해양생물을 먹고 삽니다. 미국 중부 플로리다 대학교의 맨스필드 씨는 사르가소해 같은 서식지를 찾는 작업이 야생동물 보호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지적합니다.
Perhaps this is a habitat, even though it's very transient and it moves and drifts with ocean currents.
비록 붉은 바다 거북이 사르가소해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해류를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한다고 해도 우리가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데서 사르가소해 같은 서식지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케이트 맨스필드 교수는 연구 범위를 대서양에 있는 붉은 바다 거북뿐만 아니라 다른 바다에 있는 어린 바다 거북들의 행동을 살피는 것으로 넓히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지난 1월 올해 30살에 불과한 일본의 한 여성 과학자가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제3의 만능세포라는 스텝세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포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최근 이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포 개발과 관련된 논문이 나왔을 때만 해도 참 대단한 업적이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몇몇 사진이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일본 이화학 연구소 소속 오보카타 하루코 연구 주임이 3년 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썼던 사진과 같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만능세포의 존재를 증명해줄 사진이 없는 셈이 된 겁니다.
이 만능세포, 만능세포 하는데 이 만능세포라는 게 대체 뭔가요?
쉽게 말해서 인체의 다양한 조직으로 자랄 수 있는 세포가 바로 만능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세포가 있으면 근육이나 간, 그리고 귀 같은 인체 조직이나 기관, 그리고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줄기세포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이 만능세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만능세포를 만드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만들기가 쉬운 것이 바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지는 세포덩어리 일부를 배양해서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방식은 인간의 수정란과 난자를 쓰니까 윤리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유도 만능줄기세포란 것도 있다는데 이것도 만능세포의 일종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유도 만능줄기세포는 사람 피부세포에 특수 조작한 유전자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하지만 유전자를 조작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스텝세포는 훨씬 뛰어난 장점이 있다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스텝세포는 그동안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받았던 유도 만능 줄기세포와 비교해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또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암이 생길 위험도 적어서 혁신적인 업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보가타 하루코 연구주임은 결국 연구 결과를 조작한 파렴치한 과학자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일본판 황우석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